사무엘상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9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엘리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르되 가서
가서 누웠다가
누웠다가 그가
그가 너를
너를
부르시거든
부르시거든
내가
내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주의
종이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라
하라
하니
하니
이에
이에 사무엘이
사무엘이
가서
가서
자기
자기
처소에
처소에
누우니라.
누우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먼저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이 바로 미국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총기 사고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 통합해 본 결과죠.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연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말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무엘서는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쿰란이라는 지방에 사해사본으로 발견될 때 양피 아니면 짐승의 스킨으로 아니면 종이로 파피루스로 쓴 그것도 발견되었는데요. 주로 그 양피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한 두루마리에 한 항아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쿰란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 하늘에서 본 거고요. 사막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본들이 잘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동이 양을 찾으러 가다가 양그 동굴을 발견하고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깨져 있고 항아리가 깨져 있고 항아리 보여주세요. 이런 데 담겨져 있었는데 이런 데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이렇게 스킨으로 이렇게 본. 저도 저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현대 프린터로 썼는지 찍었는지 이게 손으로 썼다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제가 다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SNF파, 이 경건주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수도원처럼 생활을 했던 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목욕제계하고 회개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 중간에 틀리면 다시 그걸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쓰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정말 파인한 그 성경 사본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72명이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하고는 다르게 헬라어는 모음도 있고 이러면서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들에 의해서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뉘게 된한 두루마리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두 개로 내용상 나누게 되고 그 전통이 우리에게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 책이 한 책이었음을 그리고 그런 이유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졌음을 생각하는 것은 알아두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누구죠? 사무엘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탈무드에서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절과 28장 3절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후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체 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참 희박합니다. 후대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사무엘서를 집필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저자 미상이다 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서부터 사울왕의 죽음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무엘서가 바로 사사기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배경이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책은 바뀌었지만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놔도 괜찮을 만큼 사무엘서는 처음 시작이 사사 시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대 그 족보를 나타낸 역대서를 보면 이 엘가나가 레위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그러나 두 아내가 있었던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두 아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를 놔두고 놔둔 건 아니지만 본처인 한나와 함께 첩을 분인나라는 첩을 들인 레위 사람의 이야기이다라고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사사기에서 정말 그 심각한 내전을 겪게 하고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하고 정말 베냐민 지파가 몰살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첩을 가진 레위인을 회상하게 하면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이 없으므로 아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임을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 타락해버린 정말 잘못된 짓은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죄악의 짓은 정말 악독한 짓은 더러운 짓은 다 해버렸던 이 둘을 또 등장시키고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제사장인 역시 레위지파의 사람인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사사시대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정말 너무너무나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늘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전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사람들, 죄인들 한나를 격동케 하는 괴롭히는 그 여인에게 자식이 있었던 것처럼 죄인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그러한 시대에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시대에 정말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이 버려버릴 것 같은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들어서 그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시대를 다시 시작하고 부흥케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의 이야기가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여인들이 너무너무나 고생하고 너무 아파하고 고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죄악된 인간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억압받고 너무 착취당하고 어떻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사사기 뒤에를 읽어보면 그 연약한 여성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는 그렇게 찢겨지고 그렇게 아픔을 당한 여인에 의해서 한 여인의 애통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찢어져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찢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정말 아이 미숙한 배우지 못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 3장은 아주 입체적으로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에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그 시대가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용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보아야 할 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그 구조입니다. 오늘 사무엘자 3장은 교차, 대구, 구조라는 그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이 1장과 마지막 절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장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엘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이상이, 계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21절에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들려졌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마지막 한 장에서 이 엘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온 것을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내용이 뭐예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담습니다. 뭐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겼을 때는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이렇게 예배가 없었고 제사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도 있었고 그대로 동일하게 그 전통을 이어나와서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다 했지만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복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흔치 않은 말을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찾아봅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삭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야곱을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선택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그의 생물학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 엘리의 영적인 몰락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끊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여인이 기도하는지 정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정말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마음대로 정말 술 먹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렇게 정말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아무런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예배드리는 걸 빼꼼히 쳐다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호통을 쳤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오늘 성경의 저자는 엘리를 통해서, 엘리의 상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지금 어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시대. 내가 좋다고, 나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 시대. 정말 그런 시대. 그러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전히 문제의식 없이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무엘상 3장 3절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있을 때는 희귀하였고 그 전에 말씀을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대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내가 옳은 것이 되어버린 시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시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우성 칠지라도, 교회가 왜 그러냐고 세상이 왜 그러냐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을 통해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엘리가 물론 성경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마 3살 적부터 엘리와 함께 있었던 사무엘이 엘리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배울 수 있었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불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번이나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처럼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성경에 두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 이집트의 총독이 내려오라고 해서, 아이가 잡혀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모세.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의 간절하고 긴박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옮겨야 할 것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교회도 세상도 정말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 번 나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냐 하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하고 긴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엘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가르쳐 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의 가문을 끝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무엘이 뜬 눈으로, 그 충격으로 뜬 눈으로 아침까지 밤을 세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3살부터 같이 지냈던 내 아버지입니다. 내 선생님입니다. 정말 나를 돌봐준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아이인 사무엘에게 잔인할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엘리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기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모든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잔뼈가 굵은, 제사장으로 잔뼈가 굵고 정말 평생 제사장 일을 해온 이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무엘이 엘리의 음성을 듣고 엘리의 말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마치는 것입니다. 아이였던,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정말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들어 쓰셨다라고 선언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사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이 사사시대의 말씀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이 옳은 일인가? 나는 생각해 보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 고민하며 살고 있냐 말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면 그것이 나에게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일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선한 일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악한 일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너한테 좋은 게 뭔데, 네가 뭘 하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해 하는 시대에 그것이 죄여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라고 독려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더러운 죄악이 정말 그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신앙으로 포장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서 내가 옳은 대로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가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천박한 민낯을 그 더러운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로 사람이 살 만큼 좋은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우리의 이 세상의 교회가 정말 예전처럼 주님의 복음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부흥하는 역사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도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 될 것도 아마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 등불을 끄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실 때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미숙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그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도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도 너무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아이와 같은 미숙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이고 만행 때문이고 악함 때문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돌려댈 것입니까? 우리가 미숙한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인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것이냐고, 왜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했으며 왜 이렇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냐고, 저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거기에 있는데 왜 그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냐고,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그 가정에 보내어졌는데 왜 아직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물으실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누구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 정말 주님 앞에서 살기에는 부족한 나, 그 나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 한 아이가 들인 그 초라한 도시락이 눈에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먹을 거 싸온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찾을 때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보았을 것 같아요. 저는 불만인 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재에 보면 막 물고기가 이만하고, 그쵸? 빵도 막 이따시만하고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손바닥만 했을 것입니다. 애 먹으라고 준 건데. 그리고 요만 했을 거예요. 뭐 하와이안 브레드 많았을 거예요. 그거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의 것을 보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정말, 그래서 아마 도시락을 덮었을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도시락을 싸온 어른들이 있었던 것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들을 다 주면, 드리면 한 사람에 하나씩이라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아이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혹시 당신의 것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자기가 가진 것을 뒤로 숨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급히 입에 넣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드리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음식을 찾는 제자들의 부름이 자기에게 가까워 올 때, 그래서 그 아이는 너무나 내가 보기에도 너무 초라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도시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도시락은 마침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아이의 생각으로, 아니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누구의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도시락 초라한 거 맞습니다. 그 도시락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나 먹으면 허기만 가시게 하는 도시락 맞습니다. 그 도시락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거나 그 도시락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그 초라한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 손바닥만한 도시락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것도 주님이 축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초라한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도 초라한 나의 삶이,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나의 삶이 나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실까 생각이 되는, 아마 그 생각이 맞는 그 삶이 주님 손에 드려지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내 게 아니라, 그 초라한 것이 내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이 왜 이런 것이냐고, 아니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교회는 원래 그렇게 교회는 원래 그렇게 정말 어둡고 그렇게 더러운 것이 교회였다고,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라도 여전히 침묵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향해 아파하시며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도전이 됩니다. 맞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내 안에서 일상의 중심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맞습니다. 어려운 일, 쉬운 일 아닌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주님의 뜻에 사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게 순종하는 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그렇게 어두운 곳에 나의 삶은 별과 같이, 새벽별같이 가장 어두운 그 새벽에, 동이 떠오르기 전 그곳에 가장 밝게 빛나는, 작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며 나를 통해서 나타내며 경험되며 나도 주님과 같이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4절을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가정에 보내시고 내 교회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럼 나는 내가 여기에 보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내 입으로 교회는 원래 그래, 사람들은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 않으셨음, 정말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고 아이 같은 나, 연약한 나, 미숙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악한 세상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찢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손가락을 그들로 향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있는 그분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나를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상의 중심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이 세상은 아직 주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그 초라한 것을 드리며 주님의 손에 올려져 생명의 양식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